오늘 본문 말씀은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엿새 후라고 하는 말은 지난 6일 동안은 평범한 일상이었던 반면에 엿새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일어나는 이 이야기는 엿새 이전의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변화산 사건과 이전 엿새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고 이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비밀 중에 하나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오히려 이 제자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예수님이 하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엿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대로 변화산상에 오르셨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저 높은 산이라고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과거 연구에 의하면은 디볼 지역에 있는 산, 그래서 디볼 산이 아니겠는가 했지만은 지금 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디볼 산은 아니고 혹자는 겟세마네 동산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되어진 사건과 여기 높은 산에서 되어진 사건은 우선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은 동산이지 높은 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장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높은 산에 가셔서 그 모습이 변모되셨다, 변화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과 변화되셨다는 이 말보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유독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과 예수님은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얼핏 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거나 아니면 특혜를 주셨거나 특별히 저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과 같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오해를 품지 않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성경도 여러분의 눈에 잘못 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자꾸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쉽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가서 보고 화가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도 못생겼고 키도 작은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목사가 대형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교인 한 명, 두 명이 없어서 그냥 벌벌기는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키 작고 못생긴 목사는 사랑하고 키 큰 자기는 별로 사랑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지. 왜 그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훨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도 불평하거나 불면하거나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주님은 절대로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집에 아들 사형제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들의 나이가 엇비슷했는데 그 집의 둘째 아들이 한국에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입영 날짜가 잡히고 나니까 그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면은 큰아들도 있고 그 둘째 아들 밑에 셋째 넷째 동생도 둘이나 있는데 다 큰 자식들인데 닭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그 둘째 아들 그 그릇에다가 놓아주고 뭐 무슨 음식이라도 좀 맛있는 게 나오게 되면은 둘째 아들 그 앞에다가 갖다 놓고 이 둘째 아들이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냥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러는 반면에 이 둘째 아들에게는 얼마 용돈이라도 줘가면서 가서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다 사먹고 재밌게 놀다 오라고 그럽니다. 큰아들과 그 동생 둘 합하여 아들 셋이 대모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불공평합니다. 과연 어머니는 불공평했을까요? 나머지 이 세 아들이 군대 입영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그 어머니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군대 가면은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 군대에 보내기 전에 좀 더 이 아이에게 맛있는 건 먹여주고 싶고 좀 더 나가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편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던 모든 터전을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왕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달려나갔던 사람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황제 수업을 받기 위해서 왕궁에 있어야 되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도망자 신세가 돼서 들판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절대 저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본토를 떠나 그런 광야의 길, 들판의 길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작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길이 고생되고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그 군대 가는 아들 같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닭다리라도 하나 더 주고 용돈도 조금 더 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 전에 드렸지만은 사울이 다마색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다마색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그는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소위 랩테이션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사울 좀 돌봐 주어라. 그는 지금 눈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는 네가 알아서 내 뜻을 전달해 달라고 할 때에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아나니아가 약간 뜨악한 그런 모습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사울입니까? 왜 주님은 사울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요 그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인의 사도로 일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잡혀 끌려다니면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자다. 그러니 그를 돌보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사울만 특별히 사랑한다가 아니라 자식 군대 보내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세상 탓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결심하고 걸어가면 세상 사는 게 팍팍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 어려운 길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과 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애틋한 사랑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주님의 이 애틋한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7장 이 시간에는 그 현재에는 이 세 제자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주님은 그 이후의 일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대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은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첫 번째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의 길을 서게 됩니다.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런 순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교회 수장으로 들어섰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참 좋아가지고 이 사람 편도 들었다. 저 사람 편도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화목하게 만들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한테도 욕을 먹고 저 사람한테도 욕을 먹고 그러다가 그는 떠돌아다니면서 사역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젊어서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젊어서는 자유롭게 다녔지만은 앞으로는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잡아매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사랑의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이제 마리아가 네 어머니니라. 이 말을 듣고 순종했던 요한은 그 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소천하실 때까지 봉양하는 그 아들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쓴 요한 복음서는 다른 세 복음서, 이 공간 복음서보다 무려 30여 년 가까이 후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는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 때까지 아무런 사역을 하지도 못한 채 지내다가 노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섬기는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도 역시 판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그리고 순교자로 세상을 하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의 그 미래를 훤히 들여다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변화 산상에도 데리고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가서 기도하자 데려가셨고 많은 곳에 저들과 함께 예수님은 동행하신 것입니다. 이 세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특별한 그 애틋한 사랑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섰고 누구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에 이 세 제자가 섰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섰다고 일이 다 잘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주일날 예배당에 왔습니다. 우리는 남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루 중간 시간에 모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오전 시간도 쓰지 못하고 저녁 시간도 쓰지 못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한 시간 위에서 오늘 온 종일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그런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오셨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주님의 특별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영광 가운데 휩싸이고 그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되어야 하는 장면을 저들은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영광의 자리에 저들이 서 있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그걸 보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이 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여기가 좆싸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모세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좋은 고백입니까? 나쁜 고백입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는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최소한 두 개 이상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가 좆싸오니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나이 27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젊으니까 노회에서 청년부 연합회를 지도하라고 맡겨주셔가지고 젊은 대학생들, 이 젊은 청년들을 한동안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젊어서 뜨거웠지만은 이 젊은이들이 뜨겁잖아요, 여러분. 그 연합회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아주 정말 불이 임한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노방 전도도 나가고 저기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철야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 청년부 회장인 대학생이 찾아와서 자기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왔습니다. 부산대학교 의대에 다니는 청년이 졸업이 다 돼 가는데 자기가 의사 되기는 싫고 신학교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왜 그러냐 했더니만 의대에 공부하는 것도 거의 마쳐가니까 목사님 힘들어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회장하면서 사람들 섬기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에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목회자 되는 것이 지금 저에게 큰 소원이자 꿈입니다. 이게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어대 학생이 하는 얘기. 저는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다.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 생각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네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네가 만족하기 위해 가지고 너 필요에 의해서 네가 신학교 가기를 원하느냐? 한참 권했어요. 결국 이 친구는 지금 부산 보건병원에 내과인지 외과인지 과장으로 있어요. 제가 이 친구 생각하면서 그냥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제 가족에게도 기억나 기억나 하고 오면서부터 물었는데 아직까지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신학교 갑니다. 이건 다른 말로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관둡니다.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 기쁘지 않으면 그거 다 관둬버리고 맙니다. 집어치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콜링에 의해서 하는 일들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꼭 해야만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나 목회하는 분들을 제가 좀 만나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쯤은 다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관두고 싶지만은 관두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쉽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교회 마음에 드는데 편안한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데 까는 설교도 아니로구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태도는 자기 중심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반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하는 거지. 또 이상하게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도 잘 받아요. 뭐 결정하기 있어가지고서 뭐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변덕이 죽을 듯해. 하나님이 언제는 이렇게 하라고 전 뭐 언제는 저렇게 하라고 그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고 변기가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의 화신을 만난 겁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내뱉는 말이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내가 마음에 들어야 그 일을 택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내가 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범했던 이 실수처럼 우리는 늘 여기가 좋은 곳이라고 내가 좋은 곳이라고 결정하고 판단하고만 말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범했던 두 번째 실수는 초막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말 속에 오늘 눈여겨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십시오 했던 사람입니다. 곧잘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아주 극존칭에 가까운 노예가 주인에게 말하는 주님, 큐리어스라고 말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선생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격하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변화산 자리에서 정말 평생에 볼 수 없는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꼽을 것이고 또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온전히 세우는 민족의 지도자 이 선지자 엘리야를 꼽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 유대 사람 아닙니까? 아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공경하는 역사의 그 두 축가도 같은 이 위인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이 변화산에서 보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 베드로는 감동 감격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실수를 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지만은 이 사람들과 동격으로 낮추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향한 호칭도 주님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의 동격으로 놓고 이 세 분들을 위한 초막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절대적인 주인이신 예수님을 상대적인 가치로 내려놓았고 세상의 다른 것들과 비등한 존재로 예수님을 격하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정말 육체적인 건강 주시기도 하시고 풍성한 재물도 주시기도 하시고 세상적인 성공을 주실 때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무슨 성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뭘 하라고요? 주님을 재발견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감사도 하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이런 것들을 주신 건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 위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건강에 초막 짓고 재산에 초막 짓고 성공에 초막 짓고 무슨 신앙에 초막도 짓고 수많은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 한 곳에 예수님 가둬놓고 가끔 그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초막 신앙생활입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하나씩 예수님에게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이런 허튼 소리하고 있는 베드로가 말도 끝나기 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나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러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 헛소리하지 말고 너 소리하지 말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 말씀 잘 들어라. 세상적 가치로 예수님을 격하시키고 초막 짓겠다는 베드로에게 하늘은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화신이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변화산에 데리고 와서 이 영광의 장면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 빠져 좁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 바로 뒤에는 제가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앞장에서도 죽음이고 그 다음 편에서도 죽음이고 이 죽음의 죽음, 이 샌드위치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어떠한 이 세상의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저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서 저들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 제자를 변화산으로 함께 데리고 가셔서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건강과 수많은 것들을 초막 짓는 것처럼 보물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바로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풀과 꽃처럼 다 시들고 말라버린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가보세요. 또 말씀의 가치를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도 올가맬 수 없는 진정한 자유에 가기 위하여 그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 속에 영원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고 여러분 그것의 최고의 가치를 들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의 가치는 아래에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 주님이 눈을 떠라 고개를 들라 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도다. 모세도 보이지 않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본 영화가 시작되면 예고편 보지 않잖아요. 요즘 시제품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샘플 제품으로 나왔다는 것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났더니만 구약의 상징인 율법의 상징인 모세 사라졌습니다. 그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더라. 내가 원하거나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은 여러분 그거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 현장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걸음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그 걸음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걸음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가야 할지를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걸음은 이미 주님이 걸어가셔서 피 흘려주신 보혈의 도로 위를 우리도 걸어가는 그런 유익한 걸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초막 짓지 마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 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 중심, 나 원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